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 관계와 심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결혼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식으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하듯이 결혼은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7절부터 십계명이 이어지죠.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가정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바탕으로 자식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출산, 그의 가정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호세아의 자녀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죠. 로 루하마, 로 암미라는 이름 앞에 붙은 히브리어 로는 영어의 낫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 루하마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로 암미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 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다 같이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앞서 로암미와 로루하마라는 이름에서 로를 빼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형제들을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매들을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의미로 부르시면서 관계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진 관계가 그렇게 말 한마디로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아내인 이스라엘의 음란한 음행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논쟁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 역시 기본적인 의미는 고발하다입니다. 따라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며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 부부간의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심판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내며 그에 대한 어떤 위로와 보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지 드러내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에서 처벌이나 그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며 다시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온전한 신뢰와 회복, 사랑과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심판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의 음란을 제거하기 위해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음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가혹한 심판과 형벌이 준비되어 있죠. 그것은 단순히 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목마르게 하고 그를 마른 땅과 같이 다니게 하고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음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형벌과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역설이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다시 남편이자 심판자인 하나님의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간음하는 이유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온전한 신뢰와 하회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물질적인 보상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 음행을 저지른다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보상을 두고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다메사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길을 막으며 다메사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결국 후회하며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이 막힌다면 때때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그 길로 가도 소용이 없다고 다시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는 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더 나았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면에서 또한 매우 역설적입니다. 다메사 길을 막고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심판을 당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것만이 회복과 구원을 이룬다는 면에서 역설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 심판의 역설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은 이러한 심판의 역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이스라엘을 위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과 이 모든 것을 주는 등 최선을 다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알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과 삶을 모두 빼앗아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11절에 그녀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모든 명절을 폐하십니다. 12절에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했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모두 들짐승이 먹도록 그것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아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날 수대로 벌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심판과 형벌의 목적은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대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멀어지고 그래 너가 알아서 잘 사는지 보자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가기 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고 그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형벌을 통해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들을 통해 길을 막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바라보는 바알과 같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런저런 심판과 아픔이 오히려 회복과 구원의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